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친근한 단어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볼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불리워질 수 있지만 그러한 장소적인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말하고 중요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말, 이 말은 우리에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네 라는 정도로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 사도행 18장과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고린도는 BC 4세기에 아가야의 도시국가로서 유명세에 있었던 아테네를 능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BC 146년에 로마 군대가 이 도시를 공격해 중심부를 파괴했습니다. 그 후 몇 세기 동안 이제 고린도 지역은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불화로 남아있다가 BC 43년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을 통해서 이 도시가 이제 경제적인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가져오는 해상무역, 지상무역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BC 27년에는 로마 제국 아가야 주의 수도가 된 이 인근까지 포함하게 되어졌고 약 1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이곳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인종과 문화와 종교에서 매우 다양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족이 이제 상업적으로 그리고 여러 많은 모습으로서 부유해지고 중요해지자 그들은 이 해상무역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을 창설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고린도 도시는 아테네 올림픽 부근과는 이스터미안이라고 하는 이 경기가 2년마다 주최되어졌고 그곳에 18,000석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3,000석의 연주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각종 연극과 공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18,000석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인구 가운데 고대 도시에서 18,000석이다라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포항이 50만 인구인데 이 포항 가운데 우리 포항 스트릿 구장이 도대체 얼마나 인원을 동원해서 거기에 다 모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10만이 모여서 전부 경기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기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외에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나 바다의 신인 포세이노나 항해의 이집트 여신인 이시스 같은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고대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천여 명 이상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천여 명 이상의 여사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성 신적인 매춘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지역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문화가 개방되어졌고 향락과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모든 사람이 고린도에 갈 일이 못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재산을 당진하고 돌아와야 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불어 사도행전 18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회당 밖에서 복음이 전하여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비록 고린도 전서에서 파벌의 분쟁이나 은사의 분쟁이나 성적인 문란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였지만 지금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들을 집중하기보다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견고히 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둘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셋째, 은혜와 평강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이 말이 영광스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이 성도라고 하는 부름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단어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두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때로 죄인인 인간이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모두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아,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은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죄를 짓지 않는 죄인인지 내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단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뭐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행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예, 로마에 있는 성적인 문란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죄인입니까? 예, 그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 주의 백성들이고 교회라고 불리워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두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그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아무것도 짓지 않습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의 위대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함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자신의 뜻 안에 두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여진 이들은 주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께서 가져오시는 교회이고 주께서 창조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오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두셨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에 대한 새 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당신의 나라를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얻고 어린 양의 제물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윗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전 안에서 어린 양의 제물을 통하여 속죄를 얻고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있는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집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나라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첫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9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라는 이 의미와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고린도의 교회를 두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그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자로 기소할 만한 것이 없는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범죄자로 기소할 만한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기소할 수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로 기소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기소됩니까? 기소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소를 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범죄자로 기소할 만한 것이 없는 자로 보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은 우리의 기소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기소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죄들로 기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죄인으로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심판날까지 받쳐지러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교회, 즉 성도라고 구별되어졌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사단의 기소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덕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또 주님을 부른다라고 말했을 때 뭔가 이상한 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세워졌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부르심을 또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에서 사도원은 1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원 18장 4절과 5절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사도원 18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가 디모데가 더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 회당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를 누가는 바울의 복음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수신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희의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자, 죄에서 해방을 가져올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적어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나는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사단은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다 지시고 그는 신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신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식으로 어쩌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거짓이 없을 분이십니다. 그는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것 다 이루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약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다 지시고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물과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불하셨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는 백성들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으로 청하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회당에서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향하여서 청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당의 일은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할 때에 바울은 자기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시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깨끗하다고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방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이후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사역들을 많이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방의 지역을 돌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의 집이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7절에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소드의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로마서에서 소스데네라고 말합니다. 이 소스데네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이 전하였을 때 이 적어도 고린도교회에 복음이 전하였을 때 소스데네가 언제 회개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회개하고 이 고린도전서가 전달되게 될 때에 소스데네는 형제 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청함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뭔가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어떤 한 개인을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게 될 때에 다른 어떤 것으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 예수를 부르는가? 여기서 주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야훼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수를 주다라고 말할 때 신약의 그 주님은 야훼다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이 야훼를 경외하듯이 신약의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나는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말이 내가 건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때때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으로 받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자, 예수를 야훼라고 고백한 자, 그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자, 예수를 야훼라고 입으로 시인한 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의 복음에 동의하여 모인 그 무리들이 있는 곳을 통하여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며 그곳이 나의 교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인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 모인 무리가 있기에 지역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의 청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증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들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교회에 모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벨지신앙복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교회, 표지가 있는 교회를 보이셨는데 주의 백성들은 그 교회로 모여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드러난 주의 복음 안에서 주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은혜와 평강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적인 모습에서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경제적인 발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이방신들을 많이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풍요를 누리는 것이 과연 은혜와 평강일까요? 기억해 주시려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위치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순서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함.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면 너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상태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신자들이 평안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평안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평강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되어지면 그 평강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누구도 야훼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야훼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주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은혜 없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혹은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은 당신의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정한 병이 들었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면서 언약 바깥에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상태를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깥 어두운데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그 나라는 아무리 부여해도 울며 이를 갈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우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말씀하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수동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들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와 교제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제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제합니다. 야훼는 나의 주다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착각 안 해야만 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보다. 몰라요. 야훼를, 아, 예수님을 나의 야훼로, 나의 주로 부르고 있는가를 봐야만 합니다. 이 주로 부른다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말하며 위기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숨고 있는가, 그를 나의 피할 바위로 부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지는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그 사실을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계속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파벌이 나누어지고 은사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성적인 문란함을 가져왔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갈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에베소 2장 21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가라고 묻게 될 때에 세상의 풍속이 얼마나 교회로 많이 들어옵니까? 아,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집니까? 아, 이 일을 하면 정말로 내가 신자의 삶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일을 포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내가 그 일을 하면 어쩌면 내 생명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집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여러분 야훼 하늘만에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야훼는 미쁘십니다. 주 야훼는 미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장세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끌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가 되어졌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야훼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시험에 당신의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사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1주일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전체 인류로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체 인류로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교회를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교회를 세울 때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주의 이름에 경배하며 주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 하나님만 우리의 바위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내용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하나님은 언약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한 가지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자기가 부르신 그 백성 그를 나의 주, 나의 야훼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명기 7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출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야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는 저번 주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으로서 사단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판 되어져 있는, 목을 어겨받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단의 목을 어겨받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있는 교회들 향해서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주 야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쁘고 신실하시다. 그러니 주의 계명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너희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결코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애굽에서 행했던 그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차게 교회를 이루며 걸어갑시다. 아멘.